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먼저 100마리 양 중에서 71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100분의 1로 시작하셔서 그리고 시작해서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로 점점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으로 향해 나아가고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매 비유의 끝은 항상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으로 이 모든 비유가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자가 그리고 돌아오는 어떤 기쁨에 대해서 이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들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한 어떤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고 악한 요구이고 어떤 폐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그리고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서 집을 떠납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뭐 재산을 상속받은 지 얼마 며칠이 안 되어서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이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이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떤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곳, 또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삽니다. 이 아들 한번 자유로운 어떤 인생, 내가 원하는 어떤 삶 한번 누려보자, 살아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이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이 도망을 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권위, 어떤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이렇게 옥죄운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를 떠나니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에게 붙여 살면서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면서, 게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하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노예이고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매인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께 매인 품꾼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덕분이고,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사실은 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이지만, 사실은 작은 아들도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아버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다 누렸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니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뭔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면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이 비참함과 곤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더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막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누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마침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어진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지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세리들과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기쁨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은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실이 큰아들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품꾼이 큰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형에게 당신의 동생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32절에서도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정작 형은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에게는 이 동생이 동생이 아닌 것이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이 형은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남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형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으신 일에 나도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나도 마음을 두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것을 할 때 성공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행복과 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야 이제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니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일에 우리도 마음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을 우리도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누구든지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우리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자신과 같은 대접받는 것, 죄인이 자신과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구분짓고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누고 구분짓고 혹시 편가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존재다, 저 사람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저 사람과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고, 그 그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 두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